지난 시간 말씀 전할 때 이 성경의 부활이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무덤 밖으로 새 몸을 입고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부활은 이 몸이 바뀌는 거, 몸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걸 부활이란 말을 쓰지 말자라고 했어요. 세상은 뭐든지 그냥 새로워지는 걸 다 통틀어 부활이라고들 표현하지만 적어도 성경 신자들인 우리만큼은 성경적인 부활만 부활이라 칭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인쇄물 보시면 맨 위에 박스 처리해 놓은데 고린도 전서 15장 52에서 54절 말씀을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 죽은 사람들, 생물학적인 죽음을 겪은 사람들, 다시 말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어떤 계획한 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썩을 몸을 안 썩는 새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 주실 거다 이게 아니라 거기 53절 보면 영어로 must가 보여요. 뭐 must는 그냥 일반 영어에서 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100% 확실성이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확률 100%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또 그 죽음을 가두고 있는 무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무덤과의 어떤 전쟁에서 영원한 생명이 승리를 거두게 돼 있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 표현을 거기에 지금 뭐라고 해놨나요? 54절 보면 사망이 뭐요?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또 그걸 가두고 있는 무덤이라는 것이 패배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그냥 바뀐 새 몸으로 탈출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몸으로 거기에 54절에 기록된 바라고 돼 있잖아요. 뭐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겠죠. 그거 한번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25장 8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25장 8절. 나중에 이사야서 25장 8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신다고 나와요. 죽음, 즉 사망을 패하신다. 그걸 가두고 있는 무덤도 아예 여신다. 이 말씀이죠. 바로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52, 54절 발췌된 부분만 읽어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안 썩을 새 몸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 그리함으로써 다 변화가 되게 된다. 53절 반복이죠. 이 썩을 것, 우리가 현재요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썩어서 무덤에 갇힐 몸이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머스트 예외 없이 확률 100%로 썩지 아니함, 안 썩을 새 몸을 입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확률이 100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54절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야서 2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은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생명한테 어쨌다는 것, 삼킴 당했다는 것. 그렇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주신 말씀이 실현됐다.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그 말씀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한 것이 성취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후에 변화된 새 몸으로 다시 일어나심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잖아요. 보세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즉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새 몸으로 일으켜 가지고 다시 어쩐다 데려 가신다고 돼 있어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하고 17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사람은 설령 어쨌어도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어도, 그 말은 예수 믿고 어쨌어도 죽었어도 무덤 속에 있어도 나중에 다시 새 몸으로 바꿔서 데려 가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 데려오신다가 아니라 영어 브링은 문맥 보고 온다나 간다로 표현하니까 데려가신다 그랬죠. 뭐 데려오셔요. 데려가시지. 자, 그런데 그 말씀만 보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데려가신다 치고 내려오신 그 순간에 우리가 안 죽고 걸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탁 몸 바꿔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순간 안 죽고 무덤에 안 있어. 살아있어. 그럼 바로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순간 새 몸으로 바꿔가지고 어쩐다. 데려가신다. 채가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항상 함께 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지금 금방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잖아요. 거기서. 거기 4장 17절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가지만 그 뒤에 누구도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사람도 우리랑 하니까 꼭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들, 크리스천들 이 말입니다. 신자들 중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그런 신자들도 채서 올라가신다.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거기 공중에서가 영어로 인디 에어죠? 그 에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팩트고 진리인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그 때를 알 수 없다게요. 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 밤에 그 도둑이 오는 거, 밤에 도둑놈 올 때 며칠 날 몇 시에 너희 집 털러 간다고 알리지 않잖아요.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어쩐다. 꼭 그런 식으로 오신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언제 오시겠다라고 막 날짜 정하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알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을 믿지 않는단 말이 되겠잖아요. 기록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데려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는 아주 처절하고 가혹한 심판이 행해져. 데려가고 난 뒤에 아주 냉혹한 전쟁이 벌어진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몸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그 시점, 그 시점은 우리는 하늘로 가지만 불신자들은 땅에 남아 있잖아요. 땅에 남아 있어서 대단한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 기간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해요. 일부 번역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땅에서 그 대단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 그 시점. 그런데 이걸 이미 데려감을 당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한 다섯 번 정도 킹잼성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주의 날하고 그리스도의 날은 시점이 같아요. 땅에 남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무엇이고? 주의 날이고. 올라간 자들의 입장에서 표현했을 때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같은 시점을 말하는데요. 호로호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날이. 그 주의 날을 체크하세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 그런 시점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온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 전에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받을 때는 뭘 알고 있다고? 정확한 어떤 때를 정해서 온 게 아니라 언제 올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오실 때는 밤에 도둑 오듯이 그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신다고. 그 3절에 그들이라고 나오죠. 그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라고 나와요. 3절과 4절 사이에 접속사 but 있잖아요.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요. 대조를 하고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거기서 그들은 무엇이고? 몸 변화 받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이고 너희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에요. 3절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다 등등으로 말할 그때에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어째요? 오게 된다. 애고도 없이. 4절 위로의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요? 그러나 그날이, 그 주의 날이 여러분과 저는 어째요? 덮치지 못한다. 여러분과 저는 그날을 이 땅에서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덤 속에서 당하지도 않고 땅에서 당하지 않는다. 산채로. 왜? 5절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과 저는 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아시겠죠? 고로 이런 말씀 보면 이거 확실하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상징이고 비유입니까? 신문기사 읽듯이 읽어야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듯이 어떤 죽음과 사망은 좀 구별하시고요. 이 표현들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아까 우리 54절 봤죠? 우리는 확실하게 새몸 받기로 약속 받은 사람들, 정해진 사람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처럼 그 승리의 노래를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적어놨잖아요. 뭐라고요? 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 쏘는 것 할 때 영어로 sting이죠. 우리가 침이야, 침. 보세요. 죽음이, 사망이 어떤 죄라는 침을 가지고 사람을 탁 쏘면 죽는 거예요. 독침을 쏘면. 근데 그걸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죽음아, 이제 네가 한번 네 침 쏴봐. 우리 다시는 죽지 않아. 이겼으니까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보니까 오 하데스야라고 내가 저거는 살짝 바꿔놨어요. 그 죽음을 가두고 있는 못도, 무덤도 이미 지가 죽은 몸을 가두고 있다가 새 몸으로 바꿔서 예수님 빼가버렸잖아요. 이 무덤 입장에서는 패배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런 승전가는 누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이 혜택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하고 지옥 아무는 일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활의 감사를 통해서 이런 등등을 통해서 좀 지겹지만 지루하지만 딱딱하지만 소위 말하는 신학을 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거기 제가 스터디라고 해놨죠. 당구장 표시해놓고 공부, 연구해놓고 그 하데스라고 그 이상한 문자를 하나 적어놨어요. 단어를. 그게 그리스어예요. 불행하게도 저는 쓸지 모르니까 그냥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그걸 음으로 읽으면 하데스예요. 하데스. 근데 이 하데스란 그리스어가, 이 하데스란 헬라어가 어쩔 때는 영어로 헬이라고 해요. 또 어쩔 때는 영어로 그레이브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헬라어, 그리스어, 하데스가 어쩔 때는 한국말로 지옥 이렇게 번역되고 또 어쩔 때는 뭐라고요? 무덤 이렇게 번역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은 경우 거기처럼 그리스어를 적어놨다고 해보세요. 하데스야 이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 할 것이고 지옥, 어떤 사람은 무덤 그럴 거예요. 뭐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읽는 사람마다. 근데 지금 이 배경은 크리스천들의 승전가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다고는 관계없고 지옥과는 관계없고 새몸 변화 받으면서 야 죽음아 그 내 죽음 가두고 있던 감옥격에 해당되는 뭐다? 무덤아. 너 이제 힘 못 쓰잖아. 이거예요. 당연히 문맥으로 봐도 여기는 하데스는 혹시 영어로 옮긴다면 그레이브 그래야 되고 한국말로 옮긴다면 뭐라고요? 무덤 그래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적어놓으세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호세아서 13장 14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호세아서 하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됐던 걸 옮긴 거예요. 그리스어로는 무덤을 뭐라 하지만 하데스라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무덤을 수올이라고 해요. 수올이라고. 뭐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 언어로 수올 그러면 어쩔 때는 뭐라고? 지옥. 어쩔 때는 무덤이래야 되거든요. 뭐 혹시나 누가 수올이라고 성경책에 적어놓으면 이건 또 혼동을 초래할 수 있겠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덤이라고. 지옥과 무덤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러니까 언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제대로 번역된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거기 여러분들 이왕 공부한 김에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좀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3절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하면 바로 생각나야 돼요. 뭐요? 저 땅 아래 지옥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땅 아래 지옥 상황에서 그때 막 나사로가 나오고 또 어떤 구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또는 낙원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데려가기 전에는 저 땅 아래에 믿는 사람들이 가는 어떤 구역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구역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성천은 옮겨진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낙원 오면 하늘 생각하지만 구약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 아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는 그가 했을 때 그는 누구란 거 알아요. 부자란 거 알고 그가 누군지를 몰라도 어떤 상태예요. 고통 중에 그랬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예요. 보이죠?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소위 말한 구약시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갔던 낙원이에요. 패러다이스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있는 그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있는 하데스는 지옥이었잖아요. 딱 봐도. 아시겠죠? 금방 알겠잖아요. 그러나 여기도 그냥 하데스에서 이러면 혹시 그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이건 무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죠. 공동묘지 가보시오. 뭐 거기서 막 아우성 칩니까? 무슨 고통을 느낄 수 있겠어요. 비교를 잠깐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책에서는 이 하데스를 다 음부라고 해놔요. 음부.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가 어디예요? 음부가. 뭐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음부가 어딘지도 모르고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 되겠다. 어떤 사람은 지옥 이겠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음부라고 해놓고 한자도 모르니까. 한자도 모르니까. 거기 비교 3에 보시면 그 NIV라는 영어책 보면 헤이디스라고 하데스라고 적어놨죠. 빨갛게. 하데스라고. 뭐 하데스에서 있었다. 이러면 이 하데스가 헬인지 그레이브인지 알아야겠잖아요. 지옥인지 무덤인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어디 있어요. 거기 비교 4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영어로 뭐? 헬이라고. 한국말로 지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한 그 바탕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어쩌겠다고 세우겠다고.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이 건물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거기 뭐 빌드 세운다 짓는다 나오니까 건물인 것도 하지 마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데스의 문들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교회 그 말은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늘 가요, 지옥 가요. 하늘 간단 말이에요. 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옥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덤 안 가요? 무덤 가는 건 다 가요. 믿거나 안 믿거나. 지옥을 안 가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 속한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은 하데스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 여기 하데스는 뭐겠어요? 무덤은 아니겠잖아요. 무덤은 믿건 안 믿건 다 가는 거니까. 지옥이겠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해야 될 텐데. 거기 비교 1번, 2번 보세요. 한국 사람들 많이 보는 책이죠? 역시 둘 다 뭐라고 해놨나요? 둘 다 뭐라고요? 음부 그랬네요. 음부. 음부라고. 뭐 음부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지옥인지 무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뭔가 성경 교사들 입에서 그리스어가 어쩌고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다 꽝이에요, 꽝. 폼 잡으려고 그 단어 몇 개 가지고 집어 삼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37장 3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그리스어가 옮겨진 것이니까 원래 하데스라고 나오겠지만 그게 구약이라면 뭐라고 나오겠다고요? 수월 이렇게 나와요. 수월. 이렇게. 자, 창세기 37장 35절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 알죠? 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서 다른 형들이 이제 정말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 맨 그 새끼만 이뻐라 하니까. 그죠? 옷도 그냥 사면 그냥 좋은 옷 다 입히고 말이에요. 지금 꿰매가고 입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냥 요놈 죽여서 저 구덩이에 던져갖고 그냥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해보자고. 거짓말 치고. 이렇게 꾸미니까 그 중에 그 큰아들인, 큰아들이 누구죠? 레아하고 사이에 난? 루벤이죠, 루벤. 루벤. 유다하면 넷째고. 그 루벤이, 그래도 형이라, 야,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보자. 죽이지 말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해놓고 이제 루벤 생각은 지가 이제 지금 동생들 모르게 요셉 건져내려고 나중에. 우선 안 죽이고.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동생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어요. 나머지가 거기서. 그런데 이제 딱 그러고 나는데 보니까 그 상인들이 저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유다가 그 넷째인 유다가 제안을 해. 우리 그러지 말고 이러면 팔아불자. 라고 은수문양 받고 팔아버려요. 그 상인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덕분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했겠지만 보디발 집에 가서. 나중에 이제 루벤이 이러고 와보니까 막 없어져 본 거야. 루벤도 막 화를 내고 그냥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전을 꾸며가지고 어째요? 친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한테.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죽여요. 그 피를 그 요새 옷 벗겨 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거기다 막 피를 발라. 염소 피를.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로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을. 딱 보니까 요셉 옷이요. 당신 사줘놔서. 그냥 울고 보고 난리겄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울고불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 여러분들 노인 양반들 당신이 아끼는 누가 죽으면 어쩌요? 아, 나도 죽을란다고 울잖아요. 나도 죽을란다고. 나도 같이 좀 데려가라고 해서. 글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했어. 지금 위로가 안 돼. 요셉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래서 막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나도 어디로 갈란다고. 나도 요셉한테 갈란다. 나도 수월로 갈란다. 여러분 보세요. 나도 수월로 갈란다 그 말은 나도 죽을란다 그 말은 나도 죽을란다 지금. 뭐 여기서 수월은 한국말로 바꾸면 두 가지예요. 뭐 아니면 뭐. 지옥 아니면 무덤. 뭐 지옥 갈란다 하면 요 믿는 야곱이 지금 자기 새끼 지옥 갔다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죽을란다지. 죽음을 가둔 그 무덤에 갈란다고 말이지. 그 표현을 나도 죽을란다 이 말이 수월에 내려갈란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런 문맥에서는 여기 수월은 그리스어로 하데스는 지옥이 아니라 먹었다는 거. 무덤이라고 했던 거 아시겠잖아요. 뭐 이렇게 지옥이면 지옥, 무덤이면 무덤.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편하게 받으니까. 그런데 이걸 비교처럼, 비교 1번 보세요. 또 어디로 간다고? 음부로. 그놈을 또 개정했단 또 책 보니까 뭐라겠어? 어디로 개정해? 음부나 수월이나 둘 다 모른디. 뭐 수월로 해놓고 또 폼 잡으려고? 그 수월은 히브리언데만 해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3번 그 영국 쪽의 개혁성경이에요. RSV라고. 그거 보니까 또 거기는 세월, 수월이라고 해놨죠. 영어책인데 히브리 음 따가지고 그러면 누가 아냐고 영어권 사람들이 그럼 보고. 다행히 그 미국 사람들 많이 보는 4번의 NIV 같은 데는 뭐라겠나요?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했네. 당연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무덤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어떤 건 그냥 얼버무려놓고 어떤 건 정확하게 해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소리예요. 그 사도행전 2장 27절 이제 거기까지 보고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그 시편 16편 10절 제가 비교라고 적어놨죠. 거기서 시편에 나올 때는 수월이라고 나왔겠죠. 구약이니까. 그러나 이걸 사도행전에서 신약에서 베드로가 인용할 때는 뭐라고 돼 있겠어요? 하데스라고. 하데스라고. 즉 주께서 예수님을 지옥에다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주께서 내 혼을 하데스에 남겨두지 아니고 내 혼을 수월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럴 때 수월은 뭐겠다요? 지옥이겠다. 지옥이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라고 해놓으면 수월이나 하데스라고 해놓으면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지옥과 무덤은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 무덤은 그냥 땅 표면이니까 땅에 있는 것이고 약간 파고 들어가도 표면이니까 땅이요. 지옥은 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른 겁니다. 언어 좋아하지 마시라는 것. 또 애매모호하게 한국말로 표현하지 말라는 것. 아까 여러분들 음부하면 뭐든가요? 어쩔 때는 뭐라 해야 됐고 지옥으로 어쩔 때는 무덤으로 봐야 됐어. 근데 참고 1 보세요. 참고 1. 참고 1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서 간음하는 남자가 나오고 간음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비교 보면 한국 사람들 많이 보는 책에 뭐라고 돼 있나요? 간음하는 남자는 뭐라겠고? 간부. 우리 간보는 남자예요? 한자 안 주면 몰라요. 간음한 여자는 뭐라겠고? 음부라겠고, 음부. 아, 여러분들, 저 젊은이들 놔두고, 간부 하면 어디 그 스텝, 저 회사 간부 생각하지? 이거 생각하겠어? 그리고 음부 하면 아까는 지질이 뭐라겠다가 또? 뭐 지옥이니 무덤이니 했다가 갑자기 뭐요? 뭐 음탕한 여자 말하고 있네. 요런이 어떻게 알아먹었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애워불었어. 이것도 애우고 자빠져서 또 애워놓고 뭔지도 모르고. 뭔 소용이 있을 것이오. 하나님은 쉽게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참고 2에 보시면 거기 참고 2라고 적어놨죠. 보시죠. 공부한다겠어요. 오늘 이 시간. 참고 2에 보시면 아까 봤던 그리스어 뭐 있어요? 하데스. 하데스. 하데스는 구약에만 나와요? 신약에만 나와요? 신약에만 나와. 여러분들 이 하데스가 성경에 원래 11번이 나왔어요. 11번이. 11번이 나왔는데 10번은 영어로 헬 그랬고, 지옥 그랬고, 한 번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요? 무덤, 그레이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그리스어가 나오면, 히브리어가 나오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영어도 그러잖아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문맥 잘 보고 어떤 뜻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걸 요 그리스 하데스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 참고 3을 한번 보세요. 어렵습니다. 참고 3에 굉장히 힘든 영어 단어를 하나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속에는 없는 단어예요. 거기 EQUINOX라고 돼 있죠. 거기 제가 읽는 걸 오른쪽에 적어놨죠. Equinox라고. Equinox 그래요. Equinox. 근데 그 단어를 잘 보시면 앞에 EQU 나온가요? 여러분 보세요. 영어 단어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다 할 때 equal 그러잖아요. equal. 그 equal 할 때 앞에 세 글자가 EQU로 나가죠. 그러니까 거기 EQU로 나간 걸로 봐서 뭐가 똑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 자, 여러분 보세요. equinox 하면 이걸 굳이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바꾸면 충분이나 추분이에요. 뭐라고요? 충분 또는 추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은 밤의 길이하고 낮의 길이하고 똑같을 때가 있어요. 1년에 두 번 밤의 길이하고 낮의 길이가 똑같아. 그런데 밤의 길이하고 낮의 길이가 똑같은 걸 그 시점을 이코낙스라 하는데 그 중에서 점점 그 순간부터 이제 낮의 길이가 조금씩 더 길어지면 충분 그래. 똑같다가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진 때가 뭐라고요? 추분 그래. 추분. 영어로는 둘 다 뭐지만 이코낙스지만. 그런 어떤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좀 더 설명해서 필요하니까 이코낙스. 한국식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충분 또는 추분.
특히 한국식으로 충분하면 밤낮의 길이가 같았다가 이제 점점 무엇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햇빛 양이, 일조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 일조량이 더 많아지면 어째요? 그동안 움츠렸던 어떤 동식물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상황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막 부활한다고, 소생한다고 말을 하죠. 이제. 그런 시점들이에요. 한국 개념으로요. 충분히. 자, 이제 참고 4를 보세요. 여기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참고 4. 참고 4에 보시면 그리스어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파스카라고요. 그 책 한번 해보세요. 근데 파스카 앞에 뭐라고도 있나요? 페사흐.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아까 여러분 하데스가 그리스어였죠. 히브리어로는 수월 그랬듯이. 이제는 그리스어 파스카입니다. 히브리어는 페사흐고 주로 파스카를 많이 언급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파스카란 그리스어가 영어로 옮기면 어쩔 때는 파스오버라고 해요. 뭐라고요? 파스오버. 또 어쩔 때는 이스터라고 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공부니까. 자, 파스카가 영어로 옮기면 하나는 뭐고? 패스오버. 또 하나는 이스터 이릅니다. 여러분, 파스카가 성경에 29번이 나와. 나중에 29번 나온 중에서 28번은 패스오버예요. 알겠어요? 딱 한 번은 이스터예요.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처럼? 아까 하데스가 11번 중에서 10번은 헬. 한 번은 무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파스카는 29번 중에 28번은 패스오버. 딱 한 번만 이스터브레이요. 그것도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 근데 같은 성경에도 막 영어 성경들, 다른 성경들에서는 전부 다 그냥 패스오버랑 해놨어. 파스카를. 전부 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 성경은 둘로 구분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충분 개념 들었죠? 자, 한번 잘 들으세요. 이 상당수의 동물, 식물이 추위로 인해서 그때는 햇빛이 부족해. 일조량이 부족해. 이 햇빛 부족으로 인해서 지 기능을 활발히 못하고 있다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시기. 다시 말해서 추위가 끝나는 시기. 지금 이 시기요. 우리 같은 건. 끝나는 시기. 이제 밤이 더 길고 이 태양이 있는 낮이 더 짧았다가 낮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밤과 낮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거야. 같아지는 그 시점이 아까 뭐라 그랬어? 이코낙스라 그랬어. 근데 그 시점이 한국 개념으로는 충분이나 뭐? 추분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해가 비치는 낮의 길이가 점점 더 어째요? 길어지는 시기. 그게 우리 식으로 뭐라고요? 충분.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 시기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저 유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바로 그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시점을. 왜 어둠보단 뭐가 더 많아져? 빛이 더 많아져. 일조량이 더 많아져. 이게 추위 속에 움츠려있던 만물이 싹이 트면서 이제 생명의 기지개를 켜는 그런 기쁨의 시기로 본 거야. 유럽 사람들도. 그 시기를 아주 막 축제 기간으로 봤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뭐가 막 부활하는 시기야. 내가 지금 말한 부활은 성경적 부활 아니에요. 마무리 소생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게 다 이 햇빛을 관리하고 이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 말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신 이름이 이스터예요. 그 애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막 발 보이죠? 발. 잡신 중에. 이 발의 짝꿍 정도의 신이에요. 성경에서는 막 아스타롯 그래. 그걸 유럽 사람들은 요 이스터라게. 그 신의 은총이다라고 생각했어. 무엇을? 막 새싹이 돋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 저들 개념으로 부활하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축제를 뭐라고요? 그리스어로 그 사람들이 파스카. 그걸 기념하는 축제가 그리스어로 뭐라고요? 파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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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기념하는 축제가. 그런데 그 파스카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그놈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집트 속박에서 자기들을 구출해 주신, 이집트 속박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누구? 하나님께,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께 감사드리는 특별한 날이 있어. 아까 뭐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스카하고 비슷한 시기에. 근데 유대인들도 그 해방 기간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해? 파스카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파스카라고. 그러니까 파스카 그러면 두 가지예요. 파스카하면 어떤 축제인데 두 가지라니까. 문제는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출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념하는 날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고? 파스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페사라고 하고 파스카라고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뭐 로마 사람이 됐건 이집트 사람이 됐건 마케도니아 사람이 됐건 이런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시기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는 자기들의 우상신한테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을 가리키는 단어도 그리스어로 뭐라고요? 파스카라고요. 히브리어로는 페사우고. 이게 똑같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뭐 파스카 파스카 이렇게요. 둘 다. 보러 혹시나 언어 타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파스카 그러면 구별을 해줘야겠잖아요. 페사우 하면 입에 담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시켜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둘 중에 어느 걸 말하는지 헷갈리겠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말하는 내가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파스카 이럽시다. 딱 들을 때 아, 그 해방절 이집트 탈출 기념절 알겠잖아요. 수식어를 뭐라고 붙이면 하나님의 혹은 주의 파스카 이래도 알겠잖아요. 또는 유대인들의 파스카 금방 알겠잖아요. 수식어를 붙여주면 헷갈림 없이 아, 저 파스카는 이집트 속박에서 유대인들 건져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특별한 하루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특별한 하루짜리 명절이에요. 하지만 그냥 파스카 하면 어쩌겠어요? 그 전후 문맥을 전후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하나님 섬기는 파스카인지 우상신 섬기는 파스카인지 어찌하겠어요?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5를 보세요. 참고 5를 보시면 참고 5를 보시면 그 요한복음 11장 55절 보니까 파스카 앞에 수식어가 뭔가요? 유대인들의 파스카 뭐 이러면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잖아요. 아, 이 파스카는 뭘 말하는구나. 이집트 속박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특별한 날을 말하는구나. 그 특별한 날을 영어로 패스오버. 한국 사람들은 뭐요? 유월절 그래요. 그것을 뭐 이때는 파스카라고 해도 유대인들의 라는 수식어가 있으니까 금방 뭐라는 것을 그 이집트에서의 해방절이라는 걸 알겠잖아요. 요한복음 6장 4절도 보니까 파스카 하면서 명확히 알려주잖아요. 누구 명절이라고?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명절, 로마 사람들의 명절이 아니라 뭐요? 유대인들의 명절을 말한다고. 여기 파스카는 뭐 이거 패스오버 유월절이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뭐 구약시대는 이랬는데 신약시대 들어오니까 주의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바꿔줘버렸잖냐? 여러분들 개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알아먹으라고. 알겠어요? 알아먹으라고. 그 출애굽기 12장 11절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하면 같은 명절이어도 의미 다르겠잖아요. 아까 파스카의 히브리어가 뭐라겠어요? 패사흐 그랬어. 뭐 주의 패사흐 그랬어. 하나님의 패사흐라고. 그럼 여기 패사흐는 아 유대인들의 해방절 말하구나. 금방 알겠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 6 잘 보세요. 참고 6. 이제 혹시 그리스 파스카 나오면 뭐 나오면요? 파스카 나오면 바로 질문 던지는 거예요. 패스오버 파스카냐? 아닌 거요? 이스터 파스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냐? 아니면 우상신화선을 섬기는 명절이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 머리를 더 혼잡하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파스카가 29번 나온다 그랬어. 근데 28번은 패스오버. 딱 한 번은 이스터. 다시 말해서 28번은 그 이집트 속박에서 해방된 거다 관계된 거. 한 번은 그 잡신 우상신하고 관계된 거 이런 걸 알겠어. 아까 하데스가 이렇게 10대 1이듯이 여기 28대 1이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패스오버 나온가요? 우리 패스오버를 한국말로 흔히 뭐라 해요? 유월절 그래. 이렇게 피 발라놓으면 패스하고 넘어간다고. 그런데 보세요. 이 패스오버라고 번역된 게 몇 번이라고요? 28번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18번은 그 명절을 말하고 10번은 그 명절 때 잡는 양을 말해. 패스오버가.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영어로 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보세요. 파스카 그랬어. 그리스도를 합니다. 파스카 하면 이제 의미가 몇 가지로 나눠야 돼? 세 가지로 나눠야 돼. 그 해방절 그걸 말할 수도 있고 그때 잡는 양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우상신 기념일 말할 수도 있고. 파스카 그러면. 패스오버 그러면 이제 둘로 딱 나눠야 돼. 이스터는 그냥 알지만. 그 연습 한번 보세요. 제가 연습을 시키려고요. 공부해요. 연습 1번. 파스카를 기념한다. 이랬어. 여러분 보세요. 파스카를 기념한다.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파스카를 기념한다. 내가 환경을 줬은 거라고요. 유월절.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 특별한 하루 말이에요. 어디? 빌라도 입장에서 파스카를 기념한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빌라도가 파스카를 기념한다 하면 그 이스터를 기념한다. 아까 말한 그거 막 소생하는 거, 기쁨의 축제. 예, 다르잖아요. 2번 보세요. 파스카를 죽인다, 파스카를 먹는다. 금방 알겠잖아요. 양이구나 이렇게. 3번 패스오버를 기념한다 보세요 이제. 여기는 편하죠. 패스오버를 기념한다 했으면 유월절이겠잖아요. 그러나 패스오버를 죽인다, 패스오버를 먹는다 한 거라고요. 양이겠구나 이렇게. 아시겠어요? 편하네. 이 정도 모르면 안 돼요. 자, 5번 보세요. 방금 했던 말. 베드로의 파스카 하면 무엇이고? 유월절일 것이고. 빌라도의 파스카 하면 이스터겠지. 알겠어요? 아, 로마 사람이니까. 아, 여러분들, 빌라도 당시에 그 왕이 헤롯이면, 헤롯은 지금 유대 사람들 대표하고 있지만 지금 로마 앞잡이요. 거기 꼭두각시요. 뭐 그놈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그 명절, 이건 할 것도 아니에요. 명절도 없어. 지그 소속의 명절을 말하는 거지. 자, 7번. 아까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려고. 하데스 기억나요, 오늘? 하데스? 뭐, 하데스에서는 고통이 있다. 지옥이겠잖아요. 지옥에서는 다 느낄 수 있으니까. 뭐, 하데스에는 고통이 없어? 이러면 너지고, 무덤구려야 될 것이고. 알아먹겠어요? 아, 문맥 보면 금방 알겠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올해, 이번에, 이 파스카 잘 준비합시다. 이랬어. 이 말을, 우리 할 때,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사람들 대화를 해봐. 우리 이번 파스카 잘 준비합시다. 이러면, 해방절 잘 준비합시다요.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하고, 요 로마 법대로 대신 집행 통치하는 꼭두각시 왕 헤롯하고 둘이 대화한다 해봐. 우리 올해 파스카 멋지게 지냅시다. 그럼 뭐요? 이스터 축제라니까. 알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대화에서. 근데 문제가 이제 그 심각한 게 뭐라겠어요? 이스터인지. 뭔지 이거 하는 거. 근데 한자어 섞인 한국말로 바뀌는 경우, 머리가 빙빙 돈다 했잖아요. 한국말로 옮기는 경우.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이스터예요. 뭐라고요? 이스터. 거기 참고 7 좀 한번 보세요. 참고 7. 갔습니까? 참고 7에 이스터 나오죠? 그걸 이리말로지 어원사전, 요 이스트란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라를 풀이해놓은 세상 영어 사전이에요. 그 어원사전을 보면 이스터를 제가 부분 한국말로 옮겨놨어요. 가디스라고 여신 나온가요? 빨간 거? 다산과 일출의 여신 그랬어요. 다산과 해돋이의 여자 신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터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잡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터라고요. 근데 이 신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다고요. 이 신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다고. 근데 이 신을 기념하는 축제는 언제 일어나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았다가 낮의 길이가 더 이제 점점 길어지는 시점. 아까 이코낙스를 우리식으로 말한 거요? 춘분 그랬어. 이때 있다고. 아, 영어 사전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누구가? 이걸 갖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요? 제가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붙이고 옮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신의 이름하고 이때 막 이루어지는 관행을 가져다가
예수님 부활 막 기념하면서 써먹었다 그랬어요. 자, 이때 행해지는 관습, 관행, 또 요 이름, 요 놈을 가져다가 하나님한테 써먹었다고 말하니까요. 뭔가 은혜롭소? 감동이 옵니까? 이런지? 욕 나오지 않아요?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것이. 그럼 앞으로 이스터를 갖다가 누구한테 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 밑에 별표 보세요. 세상 사전, 일반 사전에 이스터를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요? 부활절. 그리스도의 부활절이라고.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언제 치른다고?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첫 일요일 그랬어요. 여러분, 매년 그 소위 그 막 부활절이라고 치르는 날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춘분하면 일반적으로 3월, 양력 보세요. 양력 3월 21일이요. 춘분하면 뭐 3월 21일을 딱 봐. 보고 그 밑에 음력으로 며칠인가를 봐. 근데 음력으로 며칠날 보름달 뜨요. 15일 날. 그러면 3월 21일 밑에 음력을 보면 3일이라고 돼 있으면 앞으로 열이틀 더 있어야 보름달 떠. 14일이라고 돼 있으면 하루만 돼 있으면 보름달 떠. 뭐 일단 보름달을 떠야 돼. 춘분 다음에. 보름달 뜨고 바로 보면 일요일이 나와야 돼. 보름달 뜨고 그 다음 일요일. 그날을 뭐라게? 부활절.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매년.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날이 있다 없다? 없다. 1도 없다. 눈코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써먹어. 그걸요. 그래가지고 아 그 예수님 부활하는 그런 날 그 뭐 기념하는 것도 웃기지만 기념한답시고 왜 그 이스터라고 했었소? 이러면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주면 팍! 또 핏대 들고 달라서. 그럼 왜 요일 이름은 썬데이는 태양날인데 왜 써먹어 했었고요? 그러지 말고. 요 이스터. 여기 잡신숭배인데, 우상숭배인데, 이것은. 괜히 그 따지지 말고. 아, 이거 뭔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이 여신의 명칭을 뭐 이스터라 하고 성경에서는 뭐 아스타롯 나오고 다이아나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막 하늘의 여왕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런 잡신을 말하는구나 이렇게요. 근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땅에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신 뒤에 한 3,40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 저 하늘로 새몸 입고 올라가신 뒤에 한 3,400년 지나서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 로마의 한 왕이 혼으로 나간 왕이 있어. 콘스탄틴. 콘스탄티누스. 이 왕이 그 당시 그 우상 섬기던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 1년에 한 번씩 기념해 오던 거 아까 뭐 춘분 축제. 소위 말한 이스터. 그 여신 섬기는 축제. 그 축제 기간은 특징이 막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들 의미로서는 막 부활하는 거라니까? 그걸 기념하는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그 해방 기념하는 거 있죠? 부활 기념이냐라, 뭐 기념하는 거? 해방 기념하는 거. 이집트 속박에서 해방 기념하는 거라고 거의 같은 시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예 로마 이 왕이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둘을 어째버린 거예요. 합쳐버린 거예요. 그냥 합쳐버린 거. 너때 같이 쉬어보라. 같이 띵까띵까 해보라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아 여러분. 요 이스터 부활절이란 것은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째요? 죽은들 차원으로 부활이란 말 맞네. 근데 이스터 부활절은 어떤 의미의 부활절이에요? 무엇이 막이요? 일조량 많아지면서 햇빛 받고 잘 살아나는 거.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부활은 아예 우리 신자들의 요 새 몸이 바뀌는 거. 알겠어요? 몸의 변화고. 이게 부활이란 말을 정확하게 좀 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터 부활절이란 것은 그 성경이 없어요. 성경적 진리에 그 어긋난 거예요.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 따지죠. 하루 날 잡아서 예수님 부활하고 기념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어? 뭘 그리 꼬치꼬치 따져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선한 의도로 하루 날 잡아서 예수님 그 부활하신 거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신 그런 날을 기념한답시다. 기념한다고. 그럼 뭐라 하겠어요? 기념할 사람 해야지. 하지만 그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 예수님 부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한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느닷없이 뭐가 등장하고 색칠한 계란 달걀이 등장하고 또 느닷없이 뭔 토끼 복장이 등장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 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라고는 1도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일부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헛소리들 잘하더만요. 사기치. 제복 입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계란! 계란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 그 계란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팽아리와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지라라고 자빠졌어요. 앞에서는 아멘! 입을 찢고 싶다니까요. 또 계란요, 색칠해 놓은 것도 뭐라고 합니까? 이 아름다운 색이나 도안으로 장식하는 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에라이 참론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하얀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이 부활의 은총을 상징하고 이것은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의 외적인 고백인 겁니다. 뭔 놈의 소리예요. 그러나 거기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또 심지어 뭐 켜놓고 촛불 켜놓고 세상의 어둠을 이기신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 뭔 소리예요? 여기 형광등 켜졌잖아요. 촛불 켜놓고 또 그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뭔 복장까지? 이 토끼 복장까지. 여러분 토끼 키워봤어? 저는 국민학교 때 토끼를 많이 키워봤어. 토끼는요. 6달 정도, 1년에 반년 정도만 되면 새끼 나요. 새끼 딱 배워갖고 한 달이면 나요, 한 달이면. 30일. 한 번 낳을 때 적어도 아주 비실비실한 놈은 한 대여섯 마리 나지만 잘난 놈은 열 마리, 열한 마리 나요. 한 번 낳을 때요. 1년이면 다섯 배, 여섯 배, 일곱 배네요. 봄을 알겠어? 암놈, 숙놈 교배시키면 1초면 끝나버렸어. 그만큼 잘난다니까요, 이 새끼를. 그러니까 토끼는 완전히 그 새끼 퐁퐁 낳는 것의 상징물이 될 수 있어. 다산의 상징물이. 이해하겠어요? 그게 토끼요. 그래서 아까 그 다산과 풍요의 여신 기념할 때 뭐가 등장한 거예요? 토끼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놈하고 크리스천 막 양산한다 하면 되겠어? 쓰지 말라고.
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성경적 부활 그걸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부활할 걸 믿으니까. 또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줬고 확실히 증명해 줬기 때문에 저는 감사드리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도 봤지만 성경적인 부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려움 이겨내자, 슬픔 이겨내자, 뭐 고통 이겨내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자, 어떤 형식 갖자 이러지 말자 말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패스타그 파스카. 파스카 하면 딱 두 가지 뭐뭐 있다고요? 유월절 또는 양 또는 잡신 섬기는 이스터 이렇게. 한국말로 이스터는 적당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스터를 부활절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부활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뭔데? 부활인데. 예수님 부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부활인데 괜히 그냥 부활 부활 의미 같으니까 내리갔다 써먹고들 자빠졌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자 말입니다. 자 이제 참고 8 좀 볼랍니다. 참고 8 거의 다 끝나네요. 참고 8 여러분 보세요. 이 이집트 속박에서 이집트 속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 내주심을 기념하는 날이 하루가 있어요, 하루. 여러 날이 아니라 뭐예요? 하루. 그 하루를 뭐라 그래요? 유월절 그래요. 파스카 그래요. 그 하루를. 그런데 그날은 좀 특이한 게 막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래요. 그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런데 그 파스카 말고 그 뒤에 이어지는 며칠 7일 이 기간에도 누룩 않는 빵을 먹는 게 특이해요. 특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 누룩 않는 빵을 먹는 날은 그 파스카라고 불리는 그날 하루하고 그 뒤에 일주일하고 총 8일이에요. 알겠어요? 그 뒤에 일주일은 파스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파스카라고 불리는 그 하루하고 그 뒤에 뭐요? 일주일하고 이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래서 여기 참고 8 보세요. 참고 8의 1번 보면 The Day of Unleavened Bread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나온가요? 거기에 날 할 때 영어가 day라고 돼 있죠. day. day에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 날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그런데 2번에 보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그랬죠. 거기는 day예요, days예요. days. 날들 그랬어. 그래서 앞으로 1번처럼 나오면 파스카라고 불리는 그날을 말해요. 1번은 뭐라고요? 파스카라고 불리는 그날. 감 잡으셨어요? 2번은 정확히 말하면 그 뒤에 며칠, 일주일, 여러 날 있잖아요. 여러 날. 이렇게. 여러 날. 특히 한국 사람들은 2번 같은 경우를 무교절이라고 많이 해요. 뭐라고요? 무교절이라고. 무교절이라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 그러면 파스카라고 불리는 며칠짜리 하루짜리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그러면 그 뒤에 7일짜리 이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걸 한국 사람들은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앞에 파스카라고 불리는 그날은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7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7절. 자, 지금 어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건 보세요.
거기 둘째 줄을 보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날들이에요? 날. 그럼 이걸 간단히 줄이면 뭐요? 파스카. 달리 말하면 유월절. 이렇게. 유월절. 특히 이날은 또 양을 잡아먹는 날이잖아요. 양을. 유월절. 이렇게. 그럼 누가복음 22장 7절이 말하는 명절은 그리스도로 파스카라 하면서 며칠짜리다? 하루짜리. 자, 마가복음 14장 12절. 거기도 날이에요? 날들이에요? 날. 더 정확히 해주려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여러 날인데 첫 번째면 맨 앞에 하나잖아요. 퍼스트까지 줬네요. 안 줘도 되고. 뭐 이거 하루짜리. 이걸 파스카라 하구나. 이걸 패스오버라 하구나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밑에 잘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3절. 사도행전 12장 3절. 거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흔한 표현으로 뭐라 간다? 무교절 기간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무엇은 지났다? 오늘로 패스오버, 파스카는 지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파스카가 오려면, 유대인들의 파스카가 오려면 1년 기다려야겠지.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사도행전 20장 6절도 그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돌아오면서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그랬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그랬어요. 거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날들이에요? 날들. 그러면 이미 무엇은 지났다? 유월절 파스카는 지났다 그 말이에요. 파스카는 지났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3에서 4절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그 탄생 당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로마 앞제비 왕 헤롯 있잖아요. 태어났을 당시에. 근데 그 헤롯 말고 아들 헤롯도 있고 손자 헤롯도 있고 증손자 헤롯도 있고 그래. 근데 다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니까 헷갈려. 뭐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그 제일 할아버지 헤롯. 이 헤롯의 손자 헤롯이 왕이었어. 손자 헤롯이 왕이었을 때 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야고보를 체포해갖고 누구요? 야고보를 체포해서 지금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체포해가지고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어쨌어?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겁나게 좋아하는 거야. 예수쟁이 잘 죽였다고. 응? 저희들 유대교에서 배신한 배신자 잘 죽였다고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는 예수의 애제자인 누구도 이 베드로도 죽여가지고 예수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 환심을 좀 사보고 싶어.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단 말이오. 누구를? 베드로를. 근데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이 시기가 그리스도로 뭐라고? 자, 이 시기가 아까 뭐라겠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무교절 기간 그랬어. 뭐 이미 뭐가 지났어? 파스카가 지났어. 6월절이. 이게 파스카라고 불리는 하루짜리 명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었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기간이. 그래서 이 기간에 베드로 죽이는 걸 미뤄. 베드로 죽이는 걸 미뤄. 언제로 미뤄요? 자기들. 지금 로마 꼭두각시 왕 헤롯 있었고 거기서 파견된 총독이 그 당시 누구예요? 빌라도요. 빌라도 있겠고 요 지그 일당의 파스카라 불리는 축제가 곧 돌아와. 알겠어요? 지그들 파스카가 곧 돌아온다니까? 뭐 지그들이 오지겠지. 지그들 기념일이니까. 그것 뒤에 누구 끌어내서? 아 여러분들 제가 막 로마 사람들 너무 막 사람들 막 그 경기장에서 막 막 짐승과 싸우게 막 죽이고 해갖고 기뻐하고 난리잖아요. 그게 축제예요, 그놈들은. 우리는 잔인할지 모르지만. 그 헤롯 안 봤어요, 그거? 침내다 요한 목 빠가지고, 잘라가지고, 쟁반에다 가져와서 생일잔치였잖아요. 그때, 이놈들 죽이는 것이 기쁨의 축제라니까. 고로, 베드로도 언제 죽일 걸? 지그들 파스카. 지그들 파스카. 지난 뒤에 죽일라고. 그때 죽일라고 감옥 넣어놓고 지키고 있단 말이요. 여기서. 고로, 여기에 나온 요 파스카가 혹시 그리스의 언어에 나온다면 구분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분을. 그럼 거기 사도행전 12장 3절 봅시다. 그가 즉 헤롯이에요. 손자 헤롯. 요놈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그 일은 누구 죽였던 일? 야고보 죽였던 일 기뻐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그 다음 줄 그 4절 보니까 어디다 가뒀다고 감옥에 가뒀어. 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언제라고? 누룩 없는 빵을 날들이, 먹는 날들이었어. 그 말은 뭐가 지났구나. 파스카가 지났구나. 다시 말하면 패스오버가 지났구나. 그래서 그 다음 왜 가둬뒀다고 나와요. 그 뒤에 뭐가 지난 뒤에 별표. 제가 언어로 적어놨어요. 뭐가 지난 뒤에. 파스카가 지난 뒤에 끄집어내갖고 죽일라고. 그럼 보세요. 이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요 때는 유대인들의 파스카가 막 지나고 났어. 됐습니까? 지났어. 그러면 요 파스카가 지난 뒤에 할 때 요 파스카가 누구의 파스카라면? 아, 유대인들의 파스카라면 몇 년을 기다려야겠어? 1년을 기다려야 돼. 아, 바로 죽이지. 뭔 1년이 가냐고. 그러면 요 파스카는 어떤 파스카구나? 지그들 좋아하는 파스카구나. 아까 지그들 섬기는 여신 축제구나. 그 여신이 뭐라고요? 이스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요 파스카 대신에 패스오버라고 적었다게 보세요. 뭐라고요? 패스오버라고. 그러면 1년이 지나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또 유월절이라고 적어보세요. 1년이 지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럼 문맥상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파스카는 당연히 뭐라 해야? 이스터라 해야. 그 잡신기념일 춘분축제 이스터라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빼고 다른 모든 책은 이 자리에 영어로 패스오버 한국말로 유월절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말이 된다고 부득부득 우겨요. 그런데 또 1년 뒤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고로 킹제임스 성경만 여기 파스카를 뭐라겠다? 이스터라고. 거기 비교 보세요. 비교. 비교 1번은 그 카톨릭 성경이란 책이네요. 거기는 뭐라 해놨어? 파스카 축제가 애매했던 갑제? 파스카 축제가 이렇게? 그런데 이 파스카는 하나님 섬기는 파스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이방신 섬기는 파스타다 말입니다. 2번, 3번 책처럼 그 자리에다 뭐라고 적어버리면 유월절이라고 적어버리면 그 앞에 무교절 기간하고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오늘 제가 그냥 공부하자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응? 공부. 아까 참고로 제가 그 그리스 하데스를 설명했잖아요. 그럼 하데스도 봐라. 여러 번 나온 중에 딱 한 번 무덤이라고 번역돼 있지 않냐. 그럼 파스카도 여러 번 나온 중에 딱 한 번 이스터라고 번역된 거. 이걸 헐뜯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고로 뭐 파스카가 무엇이고 뭐 히브리어로 패스하우가 무엇이고 이렇게 뭐 쓸지도 모릅니다만은 거기 음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워낙 틀려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곧 며칠 있으면 지금 뭐 부활절이라고 해서 많은 교회당들 준비하잖아요. 뭐 기념하는 거 저는 뭐 뭐라고 시비 걸고 싶지 않습니다. 기념하더라도 하려면 어째라? 제발 그때 쓸데없는 짓들은 하지 말고 그 이상한 행동들 하지 말고 부활을 기념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래 세상 사전 찾아보면서 여기 이스터가 부활절로 그리스도의 부활절이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세상 사전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그 구분을 좀 정확히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리고 뭐 하데스나 소울 이런 것도 뭐 음분이 소울이니 이런 표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표현만 썼다니까 지옥이 무서운 줄 몰라요. 안 믿으면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몰라요. 뭔가 무서운 줄 알아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그날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곧 오겠잖아요. 곧 올 것 같잖아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칩니다.